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차기 행정부 백악관 선임 고문에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 다수가 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9일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슈너는 트럼프 당선인의 장녀 이방카의 남편으로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선거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쿠슈너를 백악관 상임 고문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 관련 법에 저촉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족벌주의법은 대통령의 친족을 정부기구에 등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쿠슈너 측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공직자윤리국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쿠슈너는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 가족기업 지분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군용기 8대가 일본 쓰시마 해협 상공을 통과해 동중국해와 동해 사이를 왕복 비행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9일 오전 중국군의 폭격기 6대와 조기경보기 1대, 정보수집기 1대가 쓰시마 해협 상공을 통과해 동중국해에서 동해로 향한 것을 자위대 전투기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8대는 오후에 동해 북동쪽으로 향한 뒤 다시 동중국해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자위대는 경계 감시를 강화했지만 영공 침범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군용기의 이번 비행 목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경비정에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9일 VOA에 8일 이란 경비정 내척이 정상적인 해로를 따라 이동 중인 미 해군 구축함 마한에 빠른 속도로 접근해 미군이 수차례 기술을 돌리라고 했으나 반응이 없어 결국 세 발의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경비정들은 경고 사격을 받고 나서야 기술을 돌렸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는 지난 8일 이란 경비정에 가해진 경고 사격 외에도 지난 주말 동안 미 해군 구축함 마한과 이란 경비정 간 7건의 마찰이 발생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국회가 9일 국방비를 국가 예산의 5%로 확대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단시키겠다고 장담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새 국방 예산이 이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2016 회계 연도에 국가 예산의 2%만 할당됐던 이란군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이란의 국방비 증액은 지난 2015년 7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발표한 5개년 군사성장 계획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란은 미국의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등 기존의 기후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미국의 기후정책에 대해 기고한 글에서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로 세계 평균 온도가 2100년에는 4도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북쪽 지역에서는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 어떠한 기후변화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성장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강조하며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오히려 효율성과 생산성,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속성 음식 업체인 미국의 맥도날드사가 중국과 홍콩의 사업권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금은 20억 달러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사업 지분은 앞으로 중국 국영 기업인 중신그룹이 맥도날드 지분의 52%를 확보해 대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새해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위협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위협할 경우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전 북한 공사는 언제든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고 오후 들어서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3에서 6미터까지 높게 일고 서해북부는 1에서 3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시사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발사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새해 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KN-08과 개량형인 KN-14와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는 9일 별도의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적 언행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중지하도록 규제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에 따라 북한이 ICBM 발사 등 도발을 위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며 만약 이를 행동에 옮긴다면 한국군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변인의 9일 기자설명의 내용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ICBM 개발 수준과 관련해 기술 수준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동태를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기술 고도화가 좀 더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어떤 연료량 조정 방법이라든지 자세각 조정 방법 등의 어떤 발사 능력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수준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어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의 ICBM 도발 위협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 압박을 넣으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9일 정례 기자설명회 분석 내용입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발사를 계속하고 도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함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면서 또 향후 발사를 했을 때의 책임까지도 전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편 북한은 8일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 형식으로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면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광명성 4호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 위성이 연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언제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 할까요? 이 전문가들은 올해 미한연합훈련식이나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잇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언급함으로써 실제로 시험 발사를 감행할 시점이 언제쯤일지 그 시기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떨어진다면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당장이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이 ICBM을 당장 발사하기보단 일종의 엄포용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당장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실시한 7번의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운데 6번이 실패했고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 체계가 그대로 ICBM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지 않은 채 섣불리 ICBM을 발사했다간 전략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ICBM보단 오히려 무수단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정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엔진의 결함이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무수단 실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무수단 발사체의 엔진을 개선 및 개량화하지 않으면 섣불리 ICBM 발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ICBM보다는 무수단 발사 미사일을 다시 한번 재차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요. SLBM도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SLBM 고도화의 지금 수준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ICBM 자체는 쉽지 않아요.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도 북한의 ICBM 위협은 실제 발사하겠다라기보단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신행정부를 향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풀입니다.
ICBM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을 겨냥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오히려 한방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위협을 억제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궁극적으로는 미국하고 대화하고 미국하고 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받으려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언행들 같아요.
이상철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대화가 됐든 압박이 됐든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현 오바마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가장 적절한 도발 시기로 2월에서 4월, 특히 다음 달 시작하는 미한연합훈련 기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1차적으로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방어적, 억지적 개념에서라도 결국 미한연합훈련의 도발 시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연합훈련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게 되면 연합훈련 자체가 우리 핵전쟁을 하려는 것이고 우리한테 공격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자의적 차원에서 우리도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자의적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실험을 해버린다는 거죠. 명물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시기는 2월달 말 3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의 어떤 그 시점에 맞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도 미한연합군사훈련과 함께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또 동아시아 담당 외교안보라인이 확정되는 3, 4월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을 지켜본 뒤 도발의 종류와 수위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할 경우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능력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심각한 위협이고 국방부의 임무는 북한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영토 또는 미국의 우방이나 동맹국의 영토를 향해 날아올 경우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ICBM 위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요격미사일 역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그 어떤 미사일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공보국장은 8일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북한의 이날 위협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히긴스 국장은 미국이 최근 개량형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인 CE-2의 실험을 재개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북한과 같은 나라의 제한적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개선하는 데 적절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해서 개선시키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히긴스 국장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며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확장 억제 역량의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들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히긴스 국장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압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재가 그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 의무와 약속 위반에 대한 비용을 높이고 불법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김정은 정권의 평판과 자금 출처를 겨냥해 끊임없이 제재 압박을 조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히긴스 국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혹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적 개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용한 창구와 수단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 노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과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또 불법 행위에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위협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격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관 보도를 들었고 이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말로 북한의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련 당사국은 긴장을 격화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면서 중국도 관련 형세의 진전에 깊이 유의할 것이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 생일답지 않게 북한은 조용히 지나갔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6년 차를 맞았지만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의 올해 생일도 조용히 보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생일인 지난 8일 생일과 관련한 어떤 보도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념행사가 있었다는 소식도 없었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 사실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평양주재 AP통신 기자도 8일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라는 사실은 북한 전역에 잘 알려졌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2년 김 위원장이 최고 권력을 공식 승계한 이후 지금까지 그의 생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생일은 지난 2014년 1월 8일 북한을 방문 중이던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김 위원장에게 한 축하 발언을 북한 관영 매체들이 소개하는 형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의 생일을 성대하게 경축할 것이라고 보도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경축 행사가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이 깨진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어머니 고용희가 제1교포 출신이라는 혈통상의 문제를 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는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서도 엄격한 의미에서 백두혈통이 아니라는 김 위원장의 태생적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김정은 목에 관련된 우상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어린 나이도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치르는데 부담이 됐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경축 행사를 치르려면 김 위원장의 출생 연도를 공개해야 하는데 나이 많은 간부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김 위원장으로선 자신의 나이를 공식화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이 집권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때문에 거창한 생일잔치를 치르는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집권 5년 김정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본인이 자책까지 한 것처럼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성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성과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함경북도 수해는 뭐 북한 말 그대로 해방 이후 최대의 재앙이고 전반적으로 수해 복구가 아직 덜 끝난 상태고요.
비록 김 위원장의 생일은 조용하게 지나갔지만 북한 당국의 우상화 작업은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5주기 이후 김정은 위원장을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로 부르는 등 김일성,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였던 거 했지만도 아직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에 따라서 공식적인 공휴일,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식적인 기념일을 지정한 이후 내년부터 아마 행사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은 광명성절로 지정해 이들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명절로 기념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북한 인권 전문가죠. 그레그 스칼라튜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적을 무시하면 장기적으로 정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스칼라튜 사무총장을 이현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제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3년 전에 UN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특히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 국제사회가 그러한 뭐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뭐 UN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럴 경우에는 북한 정부가 그냥 무시하고 그랬지만은 네.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암울하고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네.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렵다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은 인권 상황이 워낙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2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1세기에는 2017년도에는 중성도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하는 분류하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성분 제도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요즘 세상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을 굶기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너무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인권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는 올해 어떤 점을 가장 그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수단들이 있습니다. 뭐 UN에서는 계속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범 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들을 계속 감시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만큼 활발히 활동하는 NGO들이 비정부기관들이 시민사회가 계속 활발히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물론 체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북한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보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탄압을 계속 겪으면서 계속 그렇게 고립된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정보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에는 올해 어떤 진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비정부 기관들이 시민사회가 포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뭐 UN 안보리에서는 중국의 거부권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 거부권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지금 떠오르고 있던 강대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강대국이라 하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또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강대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NGO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는 20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북한 네. 인권 전문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뭐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북한 인권 이슈를 아주 중요시 여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북한 인권 개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점들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보 전달도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재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계속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언젠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나고 새로운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이 될 텐데요.
네.
현재 새로운 특사 후보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나요?
너무 이렇습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네.
킹 대사는 아주 훌륭한 유산을 남기십니다.
네.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압박,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교류나 대화의 필요성, 특히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인도적 지원은 정말로 필요한 자한테 가면은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 문제가 뭐냐면 모니터링, 감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러한 현장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인도 자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어느 정도로는 뭐 투명성이 있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고 모니터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도 지원도 그만큼 가능하겠죠. 하지만 북한의 정부가 UN 결의안을 완전 무시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계속 엄청난 비용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이런 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의 뭐 정권 유지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은 뭐 북한의 정부를 뭐 비판하는 뭐 정부 기관이나 국제 기구나 뭐 민간 단체가 있다면은 무조건 뭐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다고 주장하지만은 뭐 절대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냉전 시대가 끝난 지가 이제는 28여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북한도 21세기에 합류해야죠. 21세기에 합류하려면 일단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뭐 두 번째로는 뭐 이웃 나라를 뭐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면서 21세기에 합류할 수는 없죠. 주민들을 굶기면서 21세기에 합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정치범 관리소를 없애고 인권 상황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는 개혁과 개방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로는 투명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북한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야죠.
네, 지금까지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새해 북한인권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언제든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국민과 정책 기반자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 행정부의 북한 핵개발의 진정한 의도를 알려 합리적이고 정확한 대북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 방문도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의 발언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을 방문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7월 영국에서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태전 공사는 지난달 27일 한국 언론과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는 한 경제 지원을 1조 달러나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국제 적십자산은 올해 8월 말까지 함경북도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 726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3천여 채를 새로 건설하고 보건과 식수위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산은 6일 발표한 함경북도 홍수대응 긴급실행계획 보고서에서 수재민 지원에 736만 스위스 프랑, 미화 726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수재민 2만 8천 명을 12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 자금으로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회령시와 무상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등 6개 지역 수재민 33만여 명을 올해 8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12,000 가구를 위한 주택 3,187채와 유치원과 타가소 57곳, 병원 13곳이 재건됐다며 올 봄까지 회령시에 주택 3,000여 채를 추가로 건설하고 파괴된 주택 1,000여 채를 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는 수재민들이 새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재민 7,000 가구에 석탄 등 연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과 유치원, 학교에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으며 리단위 병원에 소독기 등 기본 의료 장비가 없다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설사와 급성호흡기 질병, 폐렴 등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십자사는 수재민 12,000 가구와 조선적십자회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구급 상자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자원봉사자 500여 명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관련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수해 지역 진료소 18곳에 태양열 난방시설과 의료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수 분야에서 적십자사는 홍수 직후 수재민 7,000 가구에 식수 관련 필수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미 지원받은 물품을 거의 사용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8월 말까지 수재민 12,000여 가구에 위생용품과 물정화 알약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령시와 무상군 내 수도시설 복구를 위해 시멘트와 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타가소, 공중화장실에는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동식 식수정화 설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난위험 감소 분야에서 적십자사는 조선적십자회 자원봉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기경보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적십자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임시 천막과 방수포, 조리용품, 물정화 알약, 위생용품 등을 미리 구축해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해 신년사가 큰 파장을 빚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즉각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핵탄도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 무장 장비 연구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이에 대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곧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이 이제 막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핵개발 수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believe that he at this point in time has the capability to tip one of these with a nuclear warhead.
한국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핵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핵과 관련해서 핵 강국이라든지 ICBM의 마감 단계라든지 선제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핵 도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대목은 자책성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 말미에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능력 부족을 시인하며 자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자신감의 표시이자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자아반성한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뭐 이렇게 하나의 간접적인 표시일 수 있고 인민들을 위한 그 인민들과 함께하는 주민 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부각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지난 1946년 1월 시작됐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매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한 해 정책 방향과 중요한 대남 제의를 하곤 했습니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다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년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연설을 싫어하는 김정일 위원장은 직접 연설 대신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공동사설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육성으로 신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신년사가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의 한 해 대내외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연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년사가 북한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1990년대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하면서부터 신년사와 정책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난 2009년 신년사가 좋은 예입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따라서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핵화는 빈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신년사를 통해 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 최대의 절박한 과제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해 남북관계는 신년사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전개됐습니다. 북한은 한 달 뒤인 2월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2015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 즉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해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 등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무장지대 목함질의 도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25 합의에 따른 것이며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년사가 최고 지도자가 주민들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신년사를 통해 동방의 핵강국, 자주통일과 같은 구호를 내걸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한다는 겁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남한과 북한 출신 한의사들이 함께 노약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한의사 서경환 씨가 주축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사랑협회 회원들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편안해요? 아, 침 맞았거든요, 지금. 북한 전통 침이니까 침 한 대만 맞아도 벌써 알래요.
탈북 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주축이 돼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하나사랑협회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하나사랑협회의 서경환 대표입니다.
무료 한방 의료봉사 플러스에 무료 음식 제공 전처로 쓰여서 같이 하거든요.
서경환 대표는 한국 최초로 남북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지금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하나사랑협회에서도 봉사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비롯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받은 사랑을 봉사로 갚겠다는 마음으로 하나사랑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사실 우리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야, 서 원장 우리도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뭐 좀 큰일은 못해도 말이야 조금씩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얘기가 이미 오래전에 됐는데 북한식의 침수를 가지고 아마 환자들이 오시는 분들 어차피 다 아프시니까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통증 위주로 아마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허리 그 외에 무슨 성인병들이 아마 때문에 자문들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해보려고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저 그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요. 그게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근데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직업적으로 뵌 것 같아요. 우리 한자들이 나를 신뢰하고 이 정도로 와시니까.
예. 그 위에 위험시시네요. 예, 206에 86이시고요. 네.
실력 있는 의료 봉사자들이 나와 무료 진료를 한다는 소식에 순식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위장도 아프고.
위장도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
뭐야?
무릎, 고혈압, 당뇨. 다리 아프고. 예, 알았어요.
어깨 한쪽이 품기 좋은데요? 아, 친절하고. 아, 마음이 우선 되는데.
치무 맞고 있는데. 나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90이요. 아, 뭐, 수담배 하지 않고 몸 관리해요. 나아졌어 뭐 한 그런 기분이 나는데 과연 나아질까 하니 그게 좀 의문이 가네요. 뜨겁지는 않아요 별로. 네. 괜찮은데.
북한의 고려의학과 한국의 한의학이 만나 어르신 개개인을 위한 맞춤 진료를 합니다.
기사 나왔길래 북한에서 김일성 수혜로서 계속 해오셨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왔는데 또 마침 그 주치의 선생이 제 말씀을 다 듣고서 자기가 직접 시술을 해줘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탈북자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마음의 감회라는 것은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참 뭔가 확 트인 말이죠. 그러면서 좀 애처로운 면도 있죠. 지금 현재 북한의 실상을 쳐다보면 특히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시고 그런지 치료하는 데에서 참 친절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는 거 볼 때 참 영광스럽습니다. 제 자신으로.
봉사 현장에는 한의사들뿐 아니라 약사와 간호사, 경락 마사지사 등이 나와 힘을 보탭니다.
여기 앉으세요.
66kg?
네.
불어났네. 큰일 났네.
여기 앉으세요. 혈압 재드릴게요.
많이 바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했죠. 남한테 봉사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허리, 다리.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전통 침과 서울 평양 간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한결의 한민족이라는 걸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봉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주시는 약은 뭘 있어요? 약을 많이 먹어요.
하나사랑협회는 앞으로도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탈북 대학생 장학금 후원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을 돕는 일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고 오후 들어서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3에서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많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영하 3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5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9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6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해주와 용현 오전 한때 눈이 오고요.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0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요. 낮에는 0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0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11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9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11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영하 1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먼바다는 구름이 많고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 3에서 6m까지 높게 일고요. 서해북부는 1.5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1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 고문이 될 것이라고 미 언론 다수가 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9일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슈너는 트럼프 당선인의 장녀 이방카의 남편으로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선거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쿠슈너를 백악관 상임 고문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정부관리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쿠슈너 측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공직자 윤리국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8대가 일본 쓰시마 해협 상공을 통과해 동중국해와 동해 사이를 왕복 비행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9일 오전 중국군의 폭격기 6대와 조기경보기 1대, 정보수집기 1대가 쓰시마 해협 상공을 통과해 동중국해에서 동해로 향한 것을 자위대 전투기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8대는 오후에 동해 북동쪽으로 향한 뒤 다시 동중국해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자위대는 경계 감시를 강화했지만 영공 침범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군용기의 이번 비행 목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 측 방공식별구역을 수시간 동안 침범해 한국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대응 출격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경비정에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9일 BOA에 8일 이란 경비정 내척이 정상적인 해로를 따라 이동 중인 미 해군 구축함 마한에 빠른 속도로 접근해 미군이 수차례 기술을 돌리라고 했으나 반응이 없어 결국 세 발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경비정들은 경고사격을 받고 나서야 기술을 돌렸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는 지난 8일 이란 경비정에 가해진 경고사격 외에도 지난 주말 동안 미 해군 구축함 마한과 이란 경비정 간 7건의 마찰이 발생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국회가 9일 국방비를 국가 예산의 5%로 확대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단시키겠다고 장담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새 국방 예산이 이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2016 회계 연도에 국가 예산의 2%만 할당됐던 이란군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이란의 국방비 증액은 지난 2015년 7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발표한 5개년 군사성장 계획의 일환입니다. 퇴임을 앞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등 기존의 기후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미국의 기후정책에 대해 기고한 글에서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로 세계 평균 온도가 2100년에는 4도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북쪽 지역에서는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 어떠한 기후변화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성장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강조하며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오히려 효율성과 생산성,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사가 미국 내 공장 두 곳을 현대화하는 데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측은 오하이오 공장에서 새로운 차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교체하고 미시간 공장 설비를 개선한 뒤 현재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램 픽업 트럭 조립 공정도 옮겨올 예정입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이 같은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에 들여오는 상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은 앞서 포드와 GM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비난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